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서론 두 번째와 그리고 1장 1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을 1장 2절 말씀부터 나누겠는데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계속되는 계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참 귀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흥미라는 표현보다도 감동적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네 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마치 네온 사인 간판에서의 불빛처럼 환히 빛을 발하는데 그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먼저 그것이 여인들의 이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방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의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족보에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여기에서 구태여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서양의 풍습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족보에서 여자 이름을 제외하는 관습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이름이 계보에서 발견되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장 2절에서 6절까지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나 이교도인 족속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찾도록 명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의 신부를 찾는데도 그 원리를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의 계열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분의 계보에 이와 같은 네 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고 다른 한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헷 족속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제일 처음 나타난 여인은 다말인데 1장 3절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38장을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장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다말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임신했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단 말이에요. 1장 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또한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에 대한 기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애당초 그 여인은 기생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여기에 나름대로의 그 아주 귀중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계가 있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죄인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는 룻이라는 여인이 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여인 룻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터인데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품도 아주 예뻤습니다. 그러나 룻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회중에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때문에 그녀는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아스라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의 밭에서 그녀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첫눈에 룻을 사랑했고 그녀를 그의 옷자락으로 덮음으로써 그리고 이방 여인인 그녀를 이스라엘 회중에 드림으로써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룻은 이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물었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어떤 단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본문에 그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녀의 죄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죄는 다윗의 죄였지만 결국 그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물의 양이 우리를 떠나 잃은 양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양을 찾아 항상 양의 우리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한 분의 선한 목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이처럼 다윗도 돌아오게 하셨고 이처럼 그 밧세바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로 하여금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면에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계보를 역대상 3장에 있는 계보와 비교해 본다면 몇 명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건 실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계보란 대개 어떤 특별한 후손의 혈통을 소개하기 위해 인용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모든 개개인이 성경의 매 계보에 반드시 기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홍수 이전의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계보에 대해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 비록 이것들이 완전한 계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찾는 특별한 혈통의 흐름과 그 자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0절로 11절까지 또 볼게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셋은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11절에서 마태가 여호야김을 빼고 여고냐는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고냐가 이렇게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 어느 누구라도 왕위에 오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너 고니아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니아는 여고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서 여자를 빼신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란 성호의 첫 글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사람은 악한 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고니아의 죄 때문에 그의 혈통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 혈통에 속하지만 진정한 예수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점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윗 위에 합당한 혈통에 들도록 한 것이지 엄격히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고 여고냐의 자손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했다면 그들은 다윗의 각기 다른 두 아들의 다른 두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마리아의 혈통은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요셉의 혈통은 솔로몬을 통해 이어진 왕의 혈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모두가 과세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계보들을 연구해 보면서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더 연구해 보면 더욱더 재미있고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장 16절로 계보가 이제 종결이 되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은 2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이 16절에 와서는 다르게 표현된 것을 알 거예요. 앞에서는 모두 낳고라고 기록했는데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고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기록되죠? 계속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는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고 라고 했어요. 앞에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데, 또한 여기서 그동안 사용되었던 낳고 혹은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낳은이라는 그 말과 나신이라는 그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어요. 낳은이라는 말은 주로 아버지가 주책이 될 때 쓰이는 말이고, 나신이라는 어머니가 주책이 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적인 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마리아의 남편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마태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나눠 보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의 복음서에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전문적인 산부인과의 지식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 두 복음서는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와 정혼한 마리아는 행여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곧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저는 동정녀 탄생을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적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게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가 부인한다면 그는 당장 자신이 전혀 성경을 던져버리고 출생보험 상품과 같은 것이나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반대를 합니다. 모든 역사적 기록 가운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기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부인한다면 그에 대한 또한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역사적 권위가 있는 자료가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그런 주장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추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신학교 연구실에 앉아 동정녀 탄생의 불가능성에 관한 논문을 쓰기란 퍽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부인하는 점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문서를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이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 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달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칙들을 사용하여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자연 법칙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자연 법칙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잠시 곁으로 이렇게 좀 제쳐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역사적 기록마저도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7절 말씀 앞에서 언급된 계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17절을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이거한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14대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쓰였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역사를 보다가 이해하기 쉽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 것이죠. 한 시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세 번째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각 시대를 14대로 만들기 위해서 몇몇 이름을 계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사실 없는 것이 아니죠. 생기죠. 여기서 14이라는 숫자는 7의 갑절이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죠. 이 계보가 완전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이 마태의 14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것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즉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딸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은 자연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새 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정녀 탄생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